예, 소요리 문답 13문답부터 15문답까지 여러분 제가 질문 읽고요. 함께 대답하겠습니다. 13문답,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 있었습니까? 우리 시조가 임의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입니다. 15문답,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처음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삶에 이제 시작된 죄가 무엇이고,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타락 전 아담의 상태에서 어떻게 아담이 죄를 지었는가,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세 번째, 우리 3번, 큰 3번에 가면 죄의 정의 있죠? 예. 뒷장에 큰 3번, 죄의 정의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이 죄의 정의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내용은 다 많이 알고 계시라고 믿고요. 뭐 성경 공부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죄의 정의와 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번 같이 여러분들 예전에 배웠던 것들 다시 깨달으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죄의 기준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본주의예요. God centered.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보고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죄의 정의조차도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빼버리고 죄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중심으로 죄를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죄는 그저 인간에게 해롭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게 해만 입히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요새는 우리가 그 잘 부르는 후기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기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기는 뭐냐 하면 각기 자기가 남에게 해만 입히지 않으면 자기가 진리되어 사는 걸 내버려 두라는 거죠. 이것이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에게 해만 입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정의의 개념이죠. 이 죄를 흐려놓는 개념이에요. 사람이 그걸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월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은 다 변해요. 예전에는 가치관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야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또 그렇지 않은 걸로 여겨지고 항상 죄의 기준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고 죄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저 인간의 어떤 소견으로 죄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양심이 그 죄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인간이 성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인간이 성과 악의 기준이 되는 즉시 그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세상의 그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양심도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양심은 죄인의 양심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한 양심이 어떻게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되면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예요? 아니, 남에게 무슨 해를 입혔어요? 내가 그냥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절대 그게 죄가 될 수 없고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기독교나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열매, 나무의 열매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가 사람의 기준이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율법의 중심이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선이요 그분을 불순종하는 게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분명한 그 율법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결국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선악의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기준은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없애는 게 죄예요.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순종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고 이런 데서 죄를 짓냐고요?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을 버려요. 좋은 표현이죠. 하나님을 없애고 버린다. 나쁜 더 심각한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수도 없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죽이는 게 우리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죄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예 이 죄를 짓기 위해 마음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어요.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그 인간의 이 심리라는 게, 이 죄인의 심리라는 게 대단한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죄를 짓기 위해 하나님을 묻어놓은 거예요. 이 깊은 곳까지. 그 어떤 이런 얘기는 좀 세상 얘기인데, 그 정신학자가 그걸 발견했다 그러죠. 인간의 기억에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단계가 있고 잠시 이 기억을 버려둔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의 싸움을 하더라도 이게 잠깐 동안 잊어버렸던 거까지 생각이 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이런 거 원망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기억을 발견을 했는데 이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 아예 묻어놓고 꺼내지 않는 기억이 가끔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묻어놓은 기억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도 인간이 스스로 저 깊은 곳에 묻어놓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려고.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무슨 일 당하면 하나님 맙소사 막 찾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있다니까요, 인간에게. 인간이 도덕적인 삶, 아니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없애고 죽인 게 인간의 죄성의 상태라는 거죠. 타락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요. 부모가 있는데 철저히 부모를 무시하고 죽이고 살아가는 자식의 모습보다도 더 심각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죄의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죄는 그저 사람 앞에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짓지 않는 죄는 없어요. 우리가 요새 야고보서도 살펴보지만 온갖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을 때 누구 탓을 하게 되고 사람 탓, 환경 탓 다 하지만 결국은 그 원망과 비난과 분노가 누구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그 원망하고 그게 다 모세를 향해 있었지만 삶의 그 고난과 시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죽이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도 똑같았죠. 이브가, 당신이 만든 이브가, 당신이 만든 이 뱀이, 이 선악과가 하고 온통 그 탓을 했어요. 자기들이 유혹에 빠져서 욕심에 이끌려 죄를 졌으면서. 그렇지만 그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대상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이 죄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죄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를 가리키는 단어가 성경에 두 가지로 쓰여져요. 어떤 단어하고 어떤 단어인지 혹시 아세요? 첫 번째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그건 이제 죄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뜻이 뭘까요? 화를 쏘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에 맞추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죄의 정의고요. 두 번째 이 알려주는 단어가 있어요. 죄를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세요.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여기서는 debt라는 빚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빚이다, 시죠, 빚. 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달라. 그때 쓰여진 죄라는 단어가 빚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달라. 그래서 죄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누가 와서 피를 흘려야만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피를 흘리셔야만 이 빚이 갚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그냥 내가 짓고 잊어버리면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빚이 쌓여가는 그 빚이 갚아지지 않고는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것으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죄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눈 감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아 내가 다 용서해 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값이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담당하시려고 아들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자,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죄의 정의를 내릴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죄의 기준인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하시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마음에만 미움이 가득해가지고 내 안에서 벌써 죽였어. 이런 것들은 정말 심각한 죄죠. 실제로 나가서 죽이는 것도 죄고 하나님이 금하시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스스럼 없이 하는 것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기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히 죄예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미워한 것 그죠? 자비를 베풀라고 했는데 오히려 핍박하고 악을 행한 것 이런 것들은 분명한 죄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도 죄래요. 이거 이해되세요? 왜 순종해도 될까요? 내가 나가서 우리 너무 많은 예를 들어가지고 다 똑같은 예 또는 나가가지고 가서 홈리스들 가서 내가 100불을 줬어. 아 내가 지금 100불밖에 없는데 점심값인데 그냥 다 줬어. 야, 100불이나 줬어. 정말 장하잖아요. 와, 내가 오늘은 진짜 선한 일, 장한 일 한번 했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 상 줄 거야. 그렇게 여기지 않나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정말 열심히 지켰어요. 십계명을 613가지로 만들어 놓고 세부 조항을 다 지켰어요. 아,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그래가지고 이 빵을 빚어도 뭐 15분 이상 반죽하면 안 되고 걸어가도 100보 이상 가면 정말 열심히 지켰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선을 행했다고 하셨어요? 악을 행했다고 하셨어요? 악을 행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도 죄라는 거죠.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죄로 오염된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것이 나온다고 해도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죄로 오염된 것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아 받으셔야 하고 마땅히 나는 상 받아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역질 난다. Vomiting.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구역질 난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 열심을 가지고 와서 야 우리가 이렇게 금식했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냐고 왜 우리에게 상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것들이 드리는 제사 좀 안 받고 싶다. 구역질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걸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죄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거를 부르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첫 번째 뭐죠? 완전 타락. 완전 타락의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완전 무능력.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더라. 죄와 허물로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 죽은 자들이 뭘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된다, 뭘 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마땅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법을 어기는 자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도 지옥에 많겠지만 하나님 법을 순종한다고 하는 자들도 자기를 자랑할 만하고 나는 이렇게 도덕적이고 이런 자들도 많다는 거죠.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창녀와 세리들도 죄인인데 그 중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여기 보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온갖 일을 항상,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항상 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 뭐라고 하셨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모든 율법의 강령을 누가 완전히 어디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그것이 아니면 우린 소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항상 완전하게 사랑했고 이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항상 사랑했나? 요만큼이라도 부족하면 절대 못 받으세요. 절대 천국에 못 가요. 그 부족한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은 죄로 생각 안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수준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켰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살았다. 그 수준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수준으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이렇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상받을 만한 수준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상과 벌의 원리로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죠. 결코 받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드린 예배, 기도, 찬송, 우리 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완전함으로 받아주시는 거지 절대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러한 죄를 뭐라고 부르냐면 sin of omissio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omit하다는 것은 이제 빼먹었다는 뜻이죠. omit. 그러니까 내가 다 순종해도 완전하게 다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빼먹은 것이 있는 그런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sin of commission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내가 범죄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요한일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예.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이고요. 법을 어기는 것. 그 다음에 뭐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에 거치면 다 깬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악과 먹은 그 죄가 모든 율법을 다 깬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살펴보았죠. 선악과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죄. 그래서 제 1계명부터 10계명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선악과 먹은 그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죄의 정의는 일단은 누가 기준이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그리고 죄라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죄가 누가 죄라고 죄가 뭐냐고 물으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에도 부족한 것 그리고 법을 어기는 것 이 둘 다가 죄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반대로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하나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우리의 영원한 언약 대표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로 가셔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완전하게 항상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정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죄가 아닌 게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로마서 3장 읽었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니 자랑할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자랑해요 우리? 정말 그렇죠? 뭐 이렇게 자랑할 게 많아요? 뭐 이렇게 자존심이 이만큼 높아? 난 자랑할 게 이렇게 많은데 뭐 이렇게 인정 안 해준다고 화가 나요?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고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이 깨달아지면은요, 우리는 겸손이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창녀와 세리들이 정말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것이 많은 자라서 천국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자기 아들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거. 이게 복음의 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갈 죄라고 말씀하시고요. 영원한 죄의 싹스를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몇 시간 달려 죽으셨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죄의 싹스를 치르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죄에서 헤어날 수 있고 다시 정죄함이 없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예수님의 그 피와 또 예수님의 의가 늘 함께하지 않으면 우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내 행위로가 아니라는 뜻이죠. 믿음으로라는 것은 믿음이 또 하나의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믿음으로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그죠?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늘 자랑하라. 이것을 꼭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잘못된 그 원리가 있냐 하면 이렇게 빨리 끝내라는 소리가. 우리는 그 뿌리 깊은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 싫어하는 그 뿌리 깊은 보상 심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상과 벌의 원리가 자꾸 우리 삶을 주관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뭔가 상, 상을 바랄 뿐만 아니라 상이 아니더라도 뭔가 잘 될 거라는 기대, 내가 이렇게 못하면 뭔가 저주와 벌이 찾아올 거라는 어떤 두려움, 이런 상과 벌의 원리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더 이상 상과 벌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은혜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변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만으로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이 사랑이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도 그런 건 있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벌을 받고, 그렇지만 복음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에요. 왜? 아니, 엄밀히 따지면 맞죠. 왜? 우리가 죄를 범한 심판을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지금 내 삶에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고난과 시련을 받을 때, 아, 내가 뭘 벌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련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찾아오는 건 없어요. 정말 받아야 될 것은 지옥 심판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인과응보라면 뭐가, 뭐 요 정도 시련 받았다고 인과응보로 하나님 날 벌 주시나?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된 인과응보의 원리는 지옥 심판이에요. 무한한 진노의 심판이 퍼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대신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우리의 형벌이나 그런 것은 없죠. 다 축복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다음 장은 이제 4번은 다음 시간에 가겠고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또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주셨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의 은혜까지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꾸 죄사함만 얘기하는데 죄사함의 은혜도 맞죠. 그렇지만 의롭다함까지 입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당장 죽어도 우린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을 때 그것만 하고 마칠게요. 두 가지 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서 건져주셨지만 반대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자녀들로 우리를 지위를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건져진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는가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저 죄에서 건져주신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닮은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다. 이 세상에 속하고 사단의 왕국에 속해서 멸망으로 가야 되는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주셨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속한 왕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피로써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계시록 1장에 가면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후에 영원토록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천국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우리의 삶이 그저 죄에서 건져진 게 끝이 아니라 누구를 영원토록 섬기며 살아가라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저 죄에서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 또 다른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그 남자분들 읽는 그 우리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가면 이 뭔가 죄인들은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우상이 있다는 거죠. 그 우상이 뭔지를 잘 돌아보면 항상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삶에서. 그죠? 죄인들이 사랑해서 거기에 자기의 삶을 바치면서 헌신하고 그거에 순종하지까지 하게 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죄인의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뭐 자식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목적과 의미를 두는 것. 이제 우리의 삶은 거기서 건져져서 누구에게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순종을 두며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우상이 있던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저께 그 우리 그 영어권 우리 컨퍼런스 했죠. 계시록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우리 웹사이트도 올라갈 텐데 그 계시록 말씀 4장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우리의 현실도 알려주고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도 보여주는 계시록 자체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말이 나와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는 이제 세 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 계시록에 가면 그 일곱 교회 주시는 말씀 중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주리니 뭐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읽은 것처럼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을 것 같이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자들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냐면 이기는 삶, 정복하는 삶,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요. 거기서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인내라는 거죠. 인내, perseverance.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다른 게 없어요. 인내밖에 없어요. 끝까지 이긴 자로서 인내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성경을 왜 주셨느냐.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구원받았는가를 보여주면서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entering the glory.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인의 삶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누가 이기셨고 누가 끝까지 인내하셔서 끝까지 영광에 다 들어가셨나요? 우리 자리에서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이긴 자들로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영광에 이르는 우리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죄의 문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보겠지만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우리 믿음으로 돌이켜서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죄의 모습을 선악과 사건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 말씀과 또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노의 낮빛으로 저희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퍼부으시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는 사랑의 얼굴빛을 드시어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얼굴빛을 들고 모든 감사와 찬송을 돌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와 또 예수님 사랑으로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